이탈리아 태생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과는 전혀 다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육중한 체구에 화려한 옷을 걸친 무표정한 여인들. 이 뚱뚱한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인형 같은 이목구비와 날씬한 체형.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를 추구하는 예술에서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철학에서는 그것을 두고 어떤 사유를 해왔을까요? 아름다움을 품은 예술, 그리고 그 예술을 꿰뚫어 철학을 발견하는 시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입니다. 첫 곡으로 띄워드린 노래는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였습니다. 아, 정말 요즘엔요,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높고 푸르고 또 밤에는 달도 굉장히 밝게 떠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가을인 것 같은데요. 이 계절의 자연처럼요, 아름다운 것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항상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평집 북톡 카톡의 저자,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아니, 정미 씨, 예. 뭐 항상 소개할 때 네.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평집을 낼 정도로 보니까 개그맨이신데 예. 책도 좋아하고 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아름다움에 관한 책, 뭐 네. 예술에 관한 책도 많이 읽으세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네.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말씀하셨듯이 페르난도 보테르 작품을 되게 네. 좋아해요. 아. 그 거울 앞에 홀딱 벗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네. 목욕 마치고 나온 그 그림이 네.
디테
남정미 노출이라고 나한테 온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어머 이 사진 뭐지? 이러면서 난 이런 영상을 찍은 적도 없는데 뭘까? 이러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람 사진이 있더라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메신저에 네. 프로필 사진으로 하라고 너랑 똑같다면서 선배들이 보면 에콰도르나 뭐 이런 데 네, 가고 네. 라틴이나 유럽, 남미 쪽에 가면 굉장히 미인형일 거라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페르난도 보테르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아름다움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건 어느 시대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3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녀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시작을 뭐 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했는데 네네. 정미 씨한테 예술 책 많이 읽으시냐고 좋아하냐고 물어봤다가 본인의 몸매 얘기까지
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검색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게 됐네요.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뭐 예술 이러면 저도 사실 대학교 때 네. 그 교양 수업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필요는 하지만 사실 조금 졸린?
어려워.
네, 맞아요.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에게 이런 예술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나게 펼쳐주실 또 한 분을 모셔야죠.
네.
예술만이 아닙니다. 오늘 만난 책은요. 예술과 그리고 철학이 관련된 책입니다.
맞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깨우는 예술 강의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철학을 삼킨 예술입니다.
네, 오늘 뭐 강의 한번 멋지게 들어보죠. 예술 강의.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요. 철학을 삼킨 예술의 저자 한상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도 강의를 하시고 오셨다고. 너무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교수님.
뭐 특별히 바쁠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또 개강하고 했으니까 학생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예술과 철학에 대한 또 강연도 막 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또 학생들이 또 보면 철학, 예술 이런 거 들어가면 꼭 듣고 싶어요. 그렇죠? 신학계가 되면.
학생도 많이.
제가 늘 하던 일이니까 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상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한상현 교수님이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네요.
네.
대학에서. 그런데 독일 보큄대학교로 유학을 가면서 화학공학이 아닌 철학, 동문학,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십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시고요. 하이데거, 푸코, 들레즈 등에 관한 논문을 활발히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조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여러 철학자들과 인문학 살리기 관련한 저술 활동하시면서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고민하는 10대를 위한 철학 상담소 그리고 철학 동화 쓸모 없어도 괜찮아라는 책을 함께 내셨습니다.
네. 오. 아니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뭐 어떻게 연기하면서 다른
일을 과를, 같이 하세요.
어, 다른 맞아. 과를 갔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화학공학을 전공하시다가 갑자기 철학으로 또 확 이렇게 돌변하셨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다른 분야 같거든요. 공학이고 이건 또 인문학이니까요. 어떻게 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멋진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유감스럽게도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취미로 가볍게 네. 생각하고 시작한 인문학 공부가 네. 점점 더 강하게 저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오. 나중에는 인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문학이 저를 매료시켰다고나 할까요? 그것 외에는 다른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화학 공부만 해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호 외우는 거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극하나마 알지 페니스.
맞아요.
엄청 외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화학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뭐 인문학 서적을 딱 읽었는데 이게 더 재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 하기보담도 네. 물론 이제 특정한 계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보들레르의 시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사실은 그 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평상시에 보던 시하고는 너무 다른 시였기 때문에 네. 하여간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주로 뭐 톨스토이나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들을 이제 1학년 때 많이 읽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외에 뭐 특별하게 뭐 그 제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지칭할 만한 특별한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 따로 살짝 이렇게 몇 마디 여쭤봤었거든요. 네. 아버님께서 그 당시 환경업체를 하셔서 삼남 중에 장남이시래요. 교수님이. 네. 그래서 내 일을 너가 맡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돌연 철학을 하시면서 지금 아버님이랑 등 돌리시고 다니시진 않으시죠.
예. 등 돌린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불효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이 처음에 네. 실망하시고 당황해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 인문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열의를 보이는 걸 네. 인정을 해 주셔서 나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저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고맙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되게 전공을 잘 바꾸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완전 만능이시네요. 왜냐면은 맞아요. 보통 수학을 잘하면 이렇게 인문학을 잘 못하고 뭐 네. 인문학이 강하면 수학을 못한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교수님은 공학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시고, 또 인문학도 잘하시고, 또 책이 철학과 예술에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도 또 잘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철저하게 네. 본인을 관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철학, 뭐 예술 이러면 되게 좀 고리타분할 것 같기도 하고 졸릴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나이가 들면서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두 개 다 잘 모르거든요. 정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모르죠. 저도 네. 모르는데 약간 어디 가면 좀 아는 척 하고 싶고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철학책 조금은 철학자들을 알아야 되고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일단 전공 자체가 살면서 조금 바뀌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인 제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원래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네. 뭐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씨, 요 세 명이 다였는데 요 책 읽으면서 예술가도 많이 알게 되고 철학자도 많이 알게 되고 아, 이 책은 왜 이렇게 쓰여졌구나. 네. 이 예술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런 걸 조금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정말 그냥 입문서, 기본 입문서. 너무 좋았어요. 예. 철학을 삼킨 예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저는 사실 막 제가 철학이나 이런 거 예술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보니까 교수님은 이 책을 쓰실 때 보통은 일반 개론서는 이렇게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보통 쓰는데 교수님은 또 굉장히 다르게 쉬운 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책을 쉽게 써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많은 독자를 모으려고 하는데 교수님만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 쉬운 책을 쓴다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식의 강의만 그런 식의 수업만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때부터 자기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한국식의 교육체계에서는 그게 철저하게 억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자기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사실은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쉽게 쓴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건데 인문학에서는 그런 식의 그 태도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심정으로 책을 써야지 독자들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면 결코 좋은 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도 했어요. 특히 철학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쓰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 그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 생각해봐야 돼.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야 돼. 이런 의미가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쉬운 것만 좋아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술이나 철학 책을 읽는 것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꼭 필요한 일 혹은 뭐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술이나 철학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혹은 예술이나 철학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일단 사는 게 어렵죠. 네. 그렇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거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어떤 짐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나고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돈이 뭐 더러운 거니까 멀리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저도요. 사실은 사는데 필요한 돈을 적당히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얻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어려운 말로 삶은 자체 목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나의 삶이 자체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돈벌이를 위한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보다는 그 자체 살만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바뀌어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네. 철학과 예술을 공부할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딱 낮은 톤으로 안정되게 철학과 예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막 설명해 주니까 저도 막 따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흡입력 있는.
더욱 신뢰가 가는. 얼만데요? 살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예술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혹은 철학적으로 만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철학을 삼킨 예술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내드리는 퀴즈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정미 씨.
네. 앞으로 이야기할 방송 내용 중에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감각, 특히 시청을 매개로 얻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술 작품 혹은 자연 혹은 사람이나 삶 속에서 이것을 느낄 때가 많고요. 오늘 만나고 있는 책 철학을 삼킨 예술에서는 예술과 철학은 모두 이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그리스 신화 속 아프로디테가 이것의 대표 신이죠. 그리고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진선 이것을 나타냅니다. 네. 남정 이것입니다. 요거 할 때 무엇인지. 네. 예.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어른다움, 2번 아름다움, 3번 남자다움.
네. 아시는 분은요. 1부 끝날 때 저희가 정답 발표하니까요. 그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동력에서 나온 철학을 삼킨 예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모나리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한상현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철학과 예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철학을 삼킨 예술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책은 보니까요. 1강부터 13강까지 이렇게 쫙 왜 그 인터넷 강의 듣듯이
인강 듣듯이
네, 이렇게 쭉 그렇게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읽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1강에서 교수님이 딱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예술은 감각적이고 철학은 이성적인가? 이렇게 딱 던지시는 그 질문에 제가 처음부터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술은 감각적이고 철학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생각부터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정미 씨는 어땠어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 예술은 감각적이고 철학은 이성적이야. 그래서 난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철학이 더 예술보다 더 감성적이고 더 감각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첫 질문을 딱 독자들에게 던지신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그 철학을 순수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딱딱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철학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 철학의 근본 이념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름다움이고 그러니까 그 철학은 이성적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는 게 저의 그 의도였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흔히 철학과 달리 예술은 감성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막상 예술 작품들을 보면 철학책 이상으로 심오한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술이 그 철학 이상으로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철학은 딱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매번 저희는 그냥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하필 맨 처음에 이 질문을 탁 던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시작을 저희들에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의 틀부터 깨트려라. 깨트리고 이걸 봐라. 라는 거였는지 어떤 교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와 질문 중에 왜 하필 이게 탁 첫 장에 질문을 들어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걸 하는 거죠. 철학은 이성적이고 네. 그다음에 예술은 감성적이고 그렇지만 철학과 예술은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이고
네.
감성적이지 않은 철학 혹은 전혀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예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에 담겨 있는 감성적인 면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또 예술에 담겨있는 철학적인 면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네. 하는 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던진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책 전반부 보면요. 주로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움 하면 또 우리 안방마님 이인에 지금 먼저 떠오르는데
감사합니다.
요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술과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술과 철학은 우리 존재의 표현이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네. 이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테로 그림이 네네, 마음에 네네, 든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림 중에서는 날씬한 미인들을 네.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그림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자들은 날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중압감을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네. 혹은 뭐 그 여성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울지 몰라도 여성들로 하여금 순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 중압감을 당겨줄 수가 있죠. 도덕의 굴레에 네. 여성들이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그런 순결한 아름다움을 그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기의 삶을 잘 자유분방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여성들의 역량은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삶을 꾸려나갈 우리의 역량을 혹은 삶을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이고 철학이 왜 아름다움에서 출발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필로소피잖아요. 그죠? 그 필로소피에서 소피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고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소피 혹은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듯하는 말이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는 굉장히 잘하지만 좀 허영심이나 자만심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무시해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머리는 좋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똑똑한 머리는 없지만 자기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머리, 높은 IQ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리는데 나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실천적 역량. 저는 지혜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삶이 살만한 것이 되려면 바람직한 것이 되려면 아름다워야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함으로써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근본 이념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의 근본. 근데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적인 개념이랑은 또 아름다움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것이죠.
예.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
맞아,
개념이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큰 의미를
맞아,
가지고
맞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술 작품에서 보는 아름다움, 또 철학에서 보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지 또 철학자와 예술가들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상현 교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철학적 사유로 보는 아름다움의 본질 청해서 들어볼게요.
자, 저는 철학과 예술을 인간의 원본적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원본적 삶의 방식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뜻하죠. 원본적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말은 파생적 삶의 방식입니다. 원본적 삶의 방식과 달리 파생적 삶의 방식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술의 경우 직업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의 예술은 파생적 삶의 방식을 표현하죠. 하지만 사물을 보면서 그 쓰임새만 바라보지 않고 아름다움 역시 함께 느낀다는 것,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등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죠. 음악의 경우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직업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의 음악은 파생적 삶의 방식을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단순한 소음이나 정보 전달의 수단 같은 것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죠. 소리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냥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의 철학은 파생적 삶의 방식을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냥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죠.
네.
돈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건 내가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죠. 저는 예술과 음악, 철학이 네. 모두 인간의 원본적 삶의 방식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독일의 전위 예술가 요셉 보이스는 언젠가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철학자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예술과 음악 그리고 철학은 결코 전공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 음악, 철학은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뿐이고 자신의 존재를 쭈뼛거리지 않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분방한 삶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삶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대개 철학을 추상적이고 딱딱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네.
아마 철학에 대한 오해 중에 이보다 더 지독한 것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학을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적 열정으로 이해했죠.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려면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으로서 자신을 알려와야 하죠. 그들에게 삶과 존재는 무엇보다도 우선 아름다움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참된 철학의 출발점은 삶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긍정하고 수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섬세해도 철학의 논리의 바탕에 삶과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긍정과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사키스의 작품 중에 히라빈 조르바가 있어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 조르바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날마다 놀란다. 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삶과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긍정이 철학과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예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또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아름다움은 늘 감각적입니다. 아름다움을 물질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으로 나누어 보죠. 얼핏 생각해보면 물질적 아름다움은 감각적이지만 정신적 아름다움은 감각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쉬워요. 물질적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만 정신적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꽃은 물질적이고 그런 점에서 꽃의 아름다움은 물질적이에요. 눈으로 보아야 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우정은 어떨까요? 세상에 친구의 우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죠. 하지만 우정의 아름다움은 정신적이죠. 꽃과 달리 우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정의 아름다움은 비감각적 아름다움 아닐까요? 하지만 우정의 아름다움 역시 어떤 감각적 느낌 없이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습니다. 우정이 자기 가슴에 생생한 감동을 남기지 않으면 누구도 우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결국 우정의 아름다움 역시 생생한 느낌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감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감각과 그 밖의 다른 감각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사탕의 달콤한 맛과 아름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동경이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면 우린 스스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동경을 지니게 돼요. 친구의 우정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것은 자신 역시 친구처럼 멋진 우정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탕의 달콤한 맛은 그렇지 않죠. 사탕이 맛있다고 나도 달콤한 사탕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기가 맛있다고 나도 맛있는 고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없겠죠.
없어요.
결국 아름다움이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삶을 향한 소망과 의지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철학과 예술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름답지 못한 삶, 아름다워질 가능성을 조금도 지니지 못한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죠.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무거운 짐이에요. 삶이란 거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린 돈만 많다고 권력만 많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나와 친근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스스로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우린 결국 불행해지기 마련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남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죠.
네.
누군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하면 주제 파악하라
맞아요.
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는 네. 말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 말에 담긴 가장 커다란 뜻은 너 자신이 삶과 존재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정신적인 존재로서 여기 있음을 자각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하고 긍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품고 살아가죠.
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그 소망과 의지예요. 철학과 예술은 삶을 자체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을 자체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철학은 아름다움을 향한 길을 가리키고 예술은 삶 속에서 체험된 구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하지만 철학과 예술은 모두 아름다움을 향한 소망과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점에서 결국 하나입니다.
네, 저는 예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쁜 것만 좋아했나 봐요. 교수님께서 철학과 예술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이 철학과 예술의 출발점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소중한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그냥 예쁘다. 이거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더 동경을 할 수도 있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어땠어요?
저는 보니까 정의를 내려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를
네.
들으면서. 전 우정에 대해서 이거 정신적이고 비감각적이고 뭐 이런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좀 세분화가 나뉘면 상위계층, 하위계층이 나뉘지만
네.
또 얘네들이 위아래로 주는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위아래로 주고받는 피드백들이 있어야 또 이 하나의, 규정 지어질 수 있는 뭔가가 되니까,
네.
그게 제가 몰랐었던 철학과 예술의 이렇게 교집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 그리고 뭐가 아름답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히려 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인데요. 네. 두 분께서는 살면서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신 것 많으시겠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혹시 있으세요? 뭐 예술 작품도 좋고요. 생활에서 목격한 것도 좋고요. 이건 진짜 아름답더라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교수님?
좀 싱거운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사람이고 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네.
또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철학을 하셔가지고 저랑은 되게 다르네요. 전 대답 되게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정미 씨는
전 개인적으로 네. 그 되게 예쁘게 나온 음식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 이거 어떻게 먹지? 이러면서 막 잘라 먹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 확 좋아지고 네. 안방마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요? 어떻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네. 그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하굣길에 예. 봄이면 벚꽃이 완전 만발하게 막 그 여의도처럼 피는 길이 있었어요. 네. 그런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 네. 뭐가?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갈 정도로 되게 무감각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나이를 먹었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밤에 이렇게 달이 굉장히 밝게 떠도 네. 막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렇게 경치를 보는 거에 감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이렇게 꽃 선물을 되게 오래된 언니가 네. 선물해 줬는데 별거 아닌데도 아니 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이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서 너무 세상을 내가 바쁘게 만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좀 나이가 들었나?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이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역시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좀 관찰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예술 작품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대체로 느끼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막 보면 이거 뭐야? 왜 저렇게 그려놨어? 막 이런 거 좀 약간 그로데스크하고 막 이런 작품 같은 거 보면 저것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 보고 기분 찝찝하고 좀 궁금한데? 뭐 이런 생각 드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름다움의 한 관점에서 봐야 하나요? 예쁘지 않은 추한 것도 아름다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노르웨이 화가죠. 네. 뭉크나 네. 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실 경험론 철학자 그림이 똑같아요. 근데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현대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 되게 막 빨간색 그려놓고
그런 사람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음울하고 막 그 아름다운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그죠? 근데 그 아까 해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결코 이쁜 걸로 환원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쁜 거지만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삶을 살아갈 우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성의 순결한 욕망을 지나치게 미화하면 여성은 순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남자는 자결고 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남자는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강요하지 않 남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통들 여성에게 그 뒤집어 씌워지는 이런 도덕적인 굴레들이 점점 더 강화하고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의 역량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예술은 제가 생각하기엔 추한 예술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현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안에 추한 면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고 그런데 그 그로테스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이것도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술이 그 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실 속의 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밝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긍정하고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술이 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로테스크한 그런 작품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괜히 과도한 공포심을 품고 삶과 예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술 작품이 그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작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이 현실의 그로테스크한 면들을 그 어두운 면들을 직시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계기를 획득을 했다면 그 예술 작품이 그렇게 그 예술 작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훌륭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그 교수님의 강연에서 뭐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움의 어떤 의미, 새로운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은 예술 작품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뭔지까지도 맞아요.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거는 철학과 예술의 출발이 삶과 존재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뭐 긍정이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저는 놀라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책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있어요. 저희가 뭐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들에 대한 또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예술 작품은 창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까 그 예술과 철학의 출발점은 삶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느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쓰다가 말고 갑자기 자기 글에 놀래서 나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나 천재인가 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아름다운 건 자기 안에 사랑이고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서툴게 묘사할 뿐이죠. 사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혹은 자기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도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느낀 아름다움을 백분지 일, 천분지 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무언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아름다운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지 않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제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술은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술 그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네. 사파 그 명화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밀레의 만종에 대한 이 이야기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뭐 종이 울리자 일을 하던 부부가 그 석양을 뒤로하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네.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밑에 관이 있어서 이 관을 묻고 이렇게 이걸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걸 달리가 봤었나요?
달리가 어린 때
예.
그 미술관에 가서 예.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살바도르 달리 그렇죠.
예. 비명도 지르고 그러면서 그 그림 그 감자바구니가 놓여 있는 곳에 틀림없이 아이의 시체와 간이 놓여질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네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랑 관련된 글을 써서 이제 출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뭐 헛소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너무 평화롭거든요.
누가 봐도 경건하고 평온한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네네. 그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실제로 그 밑에 아기 시체하고 관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아, 참 그,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살바도르 달리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좀 막 시계 흘러내리고 막 이런 거 그리는 사람인데 천재는 천재 그림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 같은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그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민감한 감성
그렇네요.
이걸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20세기 예술가 중에 천재로 꼽힐 만한 몇몇 안 되는 그런 네. 예술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보고 이 전반적인 사회상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자도 얼마 먹을 게 없으니까 아까 그렇죠. 죽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예술과 철학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사실 글은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물론 그런 의미로 그렸다곤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너무 아름답다. 그냥 맞아, 맞아. 그림 자체만 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 예술 작품도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 그림을 바라보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림을 볼 때 다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진짜 이 작가의 의도대로 보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작품을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술 작품을 볼 때 특히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저는 작가가 예술 작품을 제작을 하고 나면
네.
그러면 그 예술 작품은 작가랑은 별개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와
그 밀레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던 상관없이 없다. 결국 그 네. 그림을 보고 수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감자 바구니 대신 아이시치하고 관이 놓여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종교적 경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밀레의 의도가 이거였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가지 의도로 몰아가면서 작품을 창조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데올로기를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 아니면 네. 사실은 예술가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주거든요. 예술가 본인이 정신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우주가 예술가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표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술가 혹은 작가의 의도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학을 삼킨 예술의 저자 한상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예술과 철학의 관계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1부 벌써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요.
네네.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예, 예술과 철학은 모두 이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른다움, 2번 아름다움, 3번 남자다움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 1부 당첨자는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